세계 최강국 미국을 이끌어가는 미국 정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미국 정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는 미국의 정치제도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국토안보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국토안보부는 미국 연방정부 15개 부서 가운데 가장 나중에 설립된 부서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2001년에 발생한 9.11 테러 사건의 대응책으로 나온 부서인데요. 막대한 인명피해와 손실을 가져왔던 9.11 테러는 미국 국토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요한 일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중심부서가 필요하다 이런 인식이 생겼고요. 그러면서 연방정부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22개의 기관을 통합해서 2003년에 국토안보부를 설립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테러 방지와 안보 강화, 미국 국경 단속과 관리, 이민법 집행과 운영, 사이버 공간 보호와 단속, 재난회복 능력 보장 이렇게 5가지 사명을 띠고 있죠.
네. 국토안보부 산하 7개 운영기관에서 이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세관국경보호국, 연방재난관리청, 이민세관국, 교통안전청, 이민국, 해안경비대, 비밀검찰국 이렇게 7개 기관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연방정부 부서도 몇 개 남지가 않았는데 오늘은 어떤 부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미국의 장래를 짊어지고 갈 다음 세대의 교육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바로 미국 교육부인데요. 미국 교육부도 비교적 젊은 부서라고 할 수 있죠. 그 1970년대 말 지미 카터 대통령 때 설립된 부서입니다. 미국의 정치제도, 오늘은 미국 교육부에 대해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들어보죠.
1979년 10월 17일 지미 카터 대통령이 연방교육부 설립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 교육부 설립을 공약의 하나로 내세웠었는데요. 취임한 지 약 2년 만에 그 약속을 지킨 겁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연방교육부가 생긴 건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867년에 교육부가 설립된 일이 있었는데요. 어쩐 일인지 바로 다음 해 교육실로 강등이 됐습니다. 그 뒤 내무부 내의 작은 기관으로 있다가 1953년에 연방보건교육복지부로 통합됐고요. 1979년에 교육부 설립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하면서 다음 해인 1980년에 마침내 장관급 부서로 독립한 겁니다.
연방교육부는 우수한 교육을 장려하고 동등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에 대한 학생들의 성취와 준비를 촉진한다.
네, 이는 바로 미국 연방교육부의 사명인데요. 교육부는 미국 연방정부 부서들 가운데 가장 규모가 작은 부서입니다. 직원 수가 4,4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안 던컨 교육부 장관 아래 부장관이 한 명 있고 또 차관이 한 명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부는 산하에 여러 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Then in last year's State of the Union address, I asked Congress to pass a law.
지난해 국정연설에서 의회에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학생 100만 명이 학자금 융자받은 걸 갚아나갈 때 매달 내는 돈이 수입의 10%가 넘지 않게 하는 법을 통과시켜달라고요. 그런 노력이 성공을 거두면서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졸업할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됐는데요. 이제 좀 더 신속하게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대학에 있는 학생들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말이죠. 3년 뒤, 2년 뒤가 아니라 바로 내년부터 이 법이 시행되게 할 겁니다. 이 같은 변화 덕분에 미국인 160만 명이 매달 학자금 상환을 위해 내는 금액이 수백 달러 줄어드는 혜택을 볼 겁니다.
지난 26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학자금 완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한 연설 내용을 잠시 들으셨는데요. 미국인들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번 정책은 백악관과 미국 교육부가 연계해서 나온 겁니다.
My family wanted me to go to college, but they didn't have the money to help. So I talked to my guidance counselor at school.
연방 학비 보조 FSA를 설명하는 홍보물 내용인데요. 미국 정부는 미국 시민에 한해서 보조금이나 장학금, 학자금 융자를 제공하고요. 또 학교에 다니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일을 교육부 산하 연방학비보조처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애인 아동을 위한 교육 문제를 담당하는 기관도 있는데요. 알렉사 포스니 차관보가 특수교육재활실을 이끌고 있습니다.
장애인 교육법의 파트 C 부분은 이 갓난아기나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들 가운데서 장애가 있는 아이와 그 가족을 위해 조기에 개입하는 문제를 다룬 겁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죠.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자신의 재능이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할 아이들이 많을 거라고요. 아이들을 그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특수교육 재활실에서는 시각장애나 청각장애 등 장애를 가진 아동이 공립학교에서 정상 아동과 어울려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보장하고 있는데요. 또한 장애와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맞춤형 교육계획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립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연방교육부는 또한 외국 태생 학생들이 영어를 빨리 습득할 수 있게 돕고 있는데요. 영어가 부족한 어린이나 성인 학생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또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It's time to come together to get it done so that we can truthfully say in America, no child.
이제 이 일을 해내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이제 미국에서 뒤처지는 학생은 한 명도 없다고 말할 수 있게요.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말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고 바뀌지 않는다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른 대안이 주어져야 합니다.
지난 2001년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한 명도 낙오되지 않게 하겠다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새로 교육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흔히 낙제학생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새 법이 나왔는데요. 기초과목 연례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의 수준을 평가하고 각 학교가 매년 적정 수준 이상의 향상을 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적이 나쁘게 나온 학교나 교육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게 되어 있는데요. 의도는 좋지만 특정 과목의 시험 성적 향상에만 급급하게 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한 뒤에 이 법에 대한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낙제 학생 방지법을 고쳐야 합니다.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대학에서 공부하거나 직장 생활을 할 충분한 준비가 돼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교실마다 훌륭한 교사가 나와 있게 해야 하고 그 교사들에게는 합당한 보수와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기존의 낙제학생 방지법은 한 학생의 시험 성적이 정해놓은 수준을 넘느냐, 넘지 못하느냐 이런 절대평가에 중점을 맞췄는데요. 새 개정안은 개개인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학생의 실력이 어느 정도나 향상됐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 던컨 교육부 장관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One of the big problems I had with No Child Left Behind was it focused too much on
낙제 학생 방지법의 가장 큰 문제는요, 학생의 실력이 얼마나 늘었느냐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시험 점수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겁니다. 폴이란 이름의 5학년 선생이 있는데 읽기 능력이 1학년 수준밖에 안 되는 학생을요 4학년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가정해보세요. 기존의 낙제 학생 방지법에서 보면 폴 선생은 실패한 겁니다. 학생 수준을 5학년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못했으니까 능력이 모자란 교사란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3학년이나 수준을 끌어올렸다면 사실 그 선생의 능력은 대단한 거거든요. 영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는 한 학생의 실력이 얼마나 늘었느냐를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하지만 연방교육부가 절대 하지 않는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미국 연방교육부는 학교나 대학을 설립하지 않고요. 교과 과정을 개발하지도 않습니다. 또 학생의 입학이나 졸업에 대한 요건을 정하지 않고요. 각 주의 교육 기준을 정하거나 학생들의 수준을 점검하기 위한 시험을 개발하는 일도 없고 또 이를 실시하지도 않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일은 모두 각 주와 지방 정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네, 미국 연방교육부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처음에는 연방부서로 설립됐다가 바로 다음 해에 또 격이 낮아졌고 나중에 장관급 부서로 독립을 하고 참으로 무척 굴곡이 많은 부서인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사실 교육부는 1979년 설립 당시에도 참 말이 많았습니다. 의회에서 반대를 많이 했는데요. 미국 헌법에는 교육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고 하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정부에서 국민의 교육까지 간섭해선 안 된다는 인식이 많았던 거죠.
요즘 연방정부 예산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면서 교육부 폐지안이 다시 거론되고 있던데요.
네, 주로 또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그 교육부 폐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공화당은 되도록이면 정부가 덜 간섭을 해야 한다 이런 주의지 않습니까?
네.
정부가 작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교육 문제는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맡겨야지 정부가 자꾸 규제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육부가 장관급 부서로 독립한 지 이제 30여 년이 조금 지났을 뿐인데 또다시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됐군요.
네.
앞으로 교육부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죠.
네.
미국의 정치제도 이제 또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 시간 약속하면서 여기서 끝내도록 하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